달과 육펜스로 유명한 영국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모음은 생전에도 스타 작가였다고 하죠. 데뷔작부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그는 전업작가로서 한평생 부족할 것이 없었다는데요. 반면에 평단의 사랑은 받지 못한 작가였습니다. 모음 자신도 인정한 건지 어휘력과 함께 특히 비유가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에게 한 저널리스트가 해준 조언이 있었답니다. The female implies, and from that the male infers. 여자는 암시하고 남자는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 비유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어쨌거나 모음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am not yet too old to learn. 난 아직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아니지요. 라고요. 이런 일화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감상할 작품은 암시하는 여자,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남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냐고요? 그 반대입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주무기로 남자를 휘두르는 여자, 그런 그녀를 친구로서 오랫도록 지켜봐야 했던 남자, 그들의 차갑고도 히스테릭한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당대에는 예술가로서의 조건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교나 별다른 연출 없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체는 이제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는 단편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머셋 모음의 단편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둔 1월 29일 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전날 밤인데요, 지금이.
네.
지금이 가장 부산하게 움직이실 때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직장인들은 아마 회사일이 이제 업무가 끝나고 뭐 가정에 계시거나 이제 빨리 고향길에 오를 채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귀향하셔야죠.
네.
그래서 지금 차를 몰고 고향으로 달려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럼요. 뭐 기차를 타시거나 고속버스를 그래요. 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다 무사히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할 서머셋 모음의 단편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하면서 이런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The female implies and from that the male infers. 여자는 암시하고 남자는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 여기서 이 여성의 암시, 이것에 관한 단편이죠. 서머셋 모음이 1935년에 발표한 단편 루이즈입니다. 루이즈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과 그런 그녀를 친구로 둔 남자가 등장하고요. 남자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성의 암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안 좋게 묘사되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_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니나 시몬의 Ain't Got No / I Got Life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윌리엄 서머셋 모음 원작 루이즈 첫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이야기의 화자, 나에겐 오래 알고 지낸 루이즈라는 여성 친구가 있습니다. 화자인 그의 생각엔 루이즈는 그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루이즈가 왜 그를 상대해 주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루이즈는 그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없는 곳에서는 나긋나긋한 어조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헐뜯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섬세한 성격이라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암시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아름다운 손을 살짝 흔드는 것으로 뜻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방면에 있어서 루이즈는 도통한 사람입니다.
'It was true that we had known one another almost intimately for 25 years. But it was impossible for me to believe that she could be affected by the claims of old association. She thought me a coarse, brutal, cynical, and vulgar fellow. I was puzzled at her not taking the obvious course and dropping me. She did nothing of the kind. Indeed, she would not leave me alone. She was constantly asking me to lunch and dine with her, and once or twice a year, invited me to spend a weekend at her house in the country. At last I thought that I had discovered her motive. She had an uneasy suspicion that I did not believe in her. And if that was why she did not like me, it was also why she sought my acquaintance. It galled her that I alone should look upon her as a comic figure, and she could not rest till I acknowledged myself mistaken and defeated. Perhaps she had an inkling that I saw the face behind the mask, and because I alone held out, was determined that sooner or later, I too should take the mask for the face. I was never quite certain that she was a complete humbug. I wondered whether she fooled herself as thoroughly as she fooled the world, or whether there was some spark of humor at the bottom of her heart. If there was, it might be that she was attracted to me, as a pair of crooks might be attracted to one another, by the knowledge that we shared a secret that was hidden from everybody else.
루이즈와 내가 25년 동안 허물없이 지내왔다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옛날부터 아는 사이니까 하는 수 없이 신분을 유지한다는 건 루이즈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나를 거칠고 심술궂고 비꼬기 잘하고 천박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서 나와의 친분을 끊어버리지 않는 건지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루이즈는 그런 태도는 전혀 비치지 않을 뿐더러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점심을 같이 하자, 저녁을 같이 하자 끝도 없이 말했고 1년에 한두 번은 주말에 그녀의 별장에 초대했다. 나는 비로소 그녀의 속셈을 알 것 같다. 내가 자신을 불신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정말 그런 이유로 나를 싫어한다면 나와 친분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루이즈는 나 혼자만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졌습니다 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녀의 마음은 놓이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그녀는 내가 그녀의 가면 뒤에 참모습을 보아버린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너는 가면을 쓰고 있다 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나로 하여금 자신의 가면을 참모습으로 인정시켜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정말로 루이즈가 속속들이 사기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녀는 내내 세상을 속여왔지만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건지 아니면 마음 밑바닥엔 유머가 번뜩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둘만 알고 있다는 데서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마치 사기꾼끼리 서로 호흡이 맞듯이 말이지.
I knew Louise before she married. She was then a frail, delicate girl with large and melancholy eyes. Her father and mother worshipped her with an anxious adoration. For some illness, scarlet fever, I think, had left her with a weak heart, and she had to take the greatest care of herself. When Tom Maitland proposed to her, they were dismayed, for they were convinced that she was much too delicate for the strenuous state of marriage. But they were not too well off, and Tom Maitland was rich. He promised to do everything in the world for Louise, and finally they entrusted her to him as a sacred charge. Tom Maitland was a big, husky fellow, very good-looking, and a fine athlete. He doted on Louise. With her weak heart, he could not hope to keep her with him long, and he made up his mind to do everything he could to make her few years on earth happy. He gave up the games he excelled in, not because she wished him to. She was glad that he should play golf and hunt, but because, by a coincidence, she had a heart attack whenever he proposed to leave her for a day. If they had a difference of opinion, she gave in to him at once, for she was the most submissive wife a man could have. But her heart failed her, and she would be laid up, sweet and uncomplaining, for a week. He could not be such a brute as to cross her. Then they would have quite a little tussle about which should yield, and it was only with difficulty that at last he persuaded her to have her own way.
나는 루이즈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무렵 연약하고 섬세한 처녀였고 크고 수심에 찬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아주 조심했다. 성홍열로 짐작되는 병을 앓고 심장이 약해져서 조금도 무리를 해선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톰 메이틀랜드가 루이즈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의 부모는 당황했다. 딸의 몸으로는 도저히 결혼 같은 벅찬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넉넉지 못했고 톰 메이틀랜드는 부자였다. 톰은 루이즈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그녀의 부모는 뭔가 신성한 것이라도 내주듯이 딸을 그에게 맡겼다. 톰 메이틀랜드는 우람한 체격의 건장한 남자로 미남의 멋진 스포츠맨이었다. 그는 루이즈를 깊이 사랑했다.
루이즈는 심장이 약해서 얼마 살지 못할 거야. 2, 3년밖에 남지 않는 삶을 즐겁게 지내게 해줘야지.
이렇게 결심한 그는 좋아하던 경기까지 모두 단념했다. 루이즈가 특별히 뭐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연인 건지 톰이 하루만 집을 비우겠다고 하면 루이즈는 반드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부부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루이즈는 즉석에서 양보를 했다. 그녀처럼 온순한 아내는 드물었다. 그렇지만 심장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얌전히 불평 한마디 없이 틀어박혀버렸다. 톰은 루이즈의 기분이 상할 짓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겠다고 아주 조금씩 다투었다. 마침내 톰이 입이 아프도록 루이즈를 설득해서 간신히 그녀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서머셋 몸 원작 루이즈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Marina and the Diamonds의 프리마돈나였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조금도 무리를 해서는 안 되는 여자. 루이즈의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다. 부유한 남편이 그런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친구의 눈길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루이즈가 도보로 여행을 할 일이 있었는데 도보 여행은 그녀의 오래된 꿈의 하나였답니다. 하지만 남편 톰은 행여 그녀가 쓰러질까 노심초사입니다. 이에 루이즈의 친구인 화자의 나는 톰에게 이렇게 말했다죠. 메이틀랜드 씨, 당신의 부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톰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내 루이즈의 목숨이 바람 앞 등불이라고 말했다는군요. 화자의 말을 루이즈에게 그리고 나서 전달을 했다는군요. 루이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I shall pay for it tomorrow,' she said to me in her plaintive way. 'I shall be at death's door.'
I sometimes think that you're quite strong enough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I murmured. I had noticed that if a party was amusing, she could dance till 5 in the morning. But if it was dull, she felt very poorly and Tom had to take her home early. I am afraid she did not like my reply, for though she gave me a pathetic little smile, I saw no amusement in her large blue eyes. You can't very well expect me to fall down dead just to please you, she answered. Louise outlived her husband. He caught his death of cold one day when they were sailing, and Louise needed all the rugs there were to keep her warm. He left her a comfortable fortune and a daughter. Louise was inconsolable. It was wonderful that she managed to survive the shock. Her friends expected her speedily to follow poor Tom Maitland to the grave. Indeed, they already felt dreadfully sorry for Iris, her daughter, who would be left an orphan. They redoubled their attentions towards Louise. They would not let her stir a finger. They insisted on doing everything in the world to save her trouble. They had to, because if she was called upon to do anything tiresome or inconvenient, her heart went back on her, and there she was at death's door.
오늘은 문제가 없겠지만 내일은 다르겠죠. 내일 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될 거예요.
루이즈가 생각 이상으로 건강하다는 나의 말에 그녀는 이렇게 슬픈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런 그녀 앞에서 어물거렸다.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당신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대단히 건강하던데요. 그랬다. 가령 그녀는 파티가 즐거울 때는 새벽 5시까지 춤을 출 수 있었지만 반대로 따분할 때는 영 맥을 못 줬다. 그럴 때 톰은 일찍 아내를 데리고 퇴장했다. 어쨌거나 루이즈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날 바라보면서 엷은 수심에 찬 미소를 지었지만
그 크고 푸른 눈은 전혀 즐거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마 당신도 다만 당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쓰러져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정작 루이즈보다 남편 톰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함께 배 여행을 할 때 걸린 악성 감기 탓이었다. 배 안에 있던 담요란 담요는 모두 루이즈의 약한 몸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톰은 상당한 재산과 외동딸을 아내에게 남기고 떠났다. 루이즈는 비탄에 젖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이 이 충격을 극복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그녀가 곧 남편의 뒤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이미 모두는 머지않아 고아가 되어버릴 그녀의 딸 아이리스를 크게 동정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루이즈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녀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게 했고 루이즈의 수고를 덜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사실 그렇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뭔가 귀찮거나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루이즈의 심장은 반드시 발작을 일으켰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 말았으니까.
She was entirely lost without a man to take care of her, she said, and she did not know how, with her delicate health, she was going to bring up her dear Iris. Her friends asked why she did not marry again. Oh, with her heart, it was out of the question, though of course she knew that dear Tom would have wished her to, and perhaps it would be the best thing for Iris if she did. But who would want to be bothered with a wretched invalid like herself? Oddly enough, more than one young man showed himself quite ready to undertake the charge, and a year after Tom's death, she allowed George Hobhouse to lead her to the altar. He was a fine, upstanding fellow, and he was not at all badly off. I never saw anyone so grateful as he for the privilege of being allowed to take care of this frail little thing. I shan't live to trouble you long, she said. He was a soldier and an ambitious one, but he resigned his commission. Louise's health forced her to spend the winter at Monte Carlo and the summer at Deauville. He hesitated a little at throwing up his career, and Louise at first would not hear of it. But at last she yielded, as she always yielded, and he prepared to make his wife's last few years as happy as might be. It can't be very long now, she said. I'll try not to be troublesome.
보살펴줄 남자가 없는 이 세상을 정말 어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한 몸으로 우리 아이리스를 어떻게 기를지.
루이즈는 이렇게 슬프게 말하곤 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재혼을 하라고 권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어머, 이렇게 심장이 약한데 재혼이라니요. 엄두도 못 내겠어요. 그야 죽은 톰도 제가 재혼하길 바라겠지만 물론 아이리스를 위해서도 제가 재혼하는 것만큼 다행스러운 일도 없겠지만 아니, 아니에요. 누가 저 같은 약골을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참 기묘한 일이었다. 여러 남자들이 기꺼이 그녀를 보살펴 주겠노라 나섰으니 말이다. 그래서 톰이 죽은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조지 호프하우스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지는 미남이었고 돈도 얼마간 있었다. 이 연약한 여성을 보살필 영광을 얻었을 때 그의 기쁨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루이즈는 말했다.
당신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조지는 군인이었고 대단한 야심가였지만 루이즈의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녀를 위해서 겨울에는 몬테카를로로 여름에는 다비루로 가서 지냈다. 처음 직업을 버리겠다고 결심했을 때 조지는 약간 주저했다. 루이즈도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엔 루이즈 쪽이 늘 양보했다. 조지는 앞으로 2, 3년밖에 목숨이 남지 않은 아내를 되도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루이즈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보. 되도록 폐를 끼치지 않을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윌리엄 서머셋 몸 원작 루이즈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페리스 힐튼의 Do You Think I'm Sexy였습니다. 심장이 약한 여자, 언제고 쓰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약한 여자. 그러나 자기가 내키는 것 앞에서는 가공할 정력을 발휘하는 여자. 그리고 자기가 내키지 않는 것 앞에서는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는 여자. 루이즈의 행복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For the next two or three years, Louise managed, notwithstanding her weak heart, to go beautifully dressed to all the most lively parties, to gamble very heavily, to dance and even to flirt with tall, slim young men. But George Hobhouse had not the stamina of Louise's first husband, and he had to brace himself now and then with a stiff drink for his day's work, as Louise's second husband. It is possible that the habit would have grown on him, which Louise would not have liked at all. But very fortunately for her, the war broke out. He rejoined his regiment, and 3 months later, was killed. It was a great shock to Louise. She felt, however, that in such a crisis, she must not give way to private grief. And if she had a heart attack, nobody heard of it. In order to distract her mind, she turned her villa at Monte Carlo into a hospital for convalescent officer. Her friends told her that she would never survive the strain.
Of course it will kill me, she said. I know that, but what does it matter? I must do my bit. It didn't kill her. She had the time of her life.
(2, 3년) 동안 루이즈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심장이 약한 것을 무릅쓰고 즐거운 파티란 파티는 모조리 나갔다. 도박에도 열중했고 늘씬한 청년들과 춤을 추고 시시덕거렸다. 그런데 남편 조지 홉하우스에게는 루이즈의 첫 남편 같은 인내력이 없었다. 그래서 가끔 독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루이즈의 두 번째 남편으로서 수행해야 할 하루의 일과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음주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루이즈가 그로 인해 크게 고민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물론 루이즈에게 다행스럽게도 전쟁이 터졌다. 조지는 예전에 있던 연대에 편입이 되었고 석 달 뒤에 전사했다. 이것은 루이즈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루이즈는 이런 때에 자기만의 슬픔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령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해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고, 그리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몬테카를로의 별장을 회복기에 있는 부상 장교들의 병원으로 제공했다. 친구들은 그런 짓을 하면
과로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를 말렸다. 이에 루이즈는 말했다.
네, 물론 내 몸은 견디지 못하겠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조금은 도움이 되어야죠.
루이즈의 몸은 견뎌냈다.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서머셋 몸 원작 루이즈.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마다나의 Material Girl이었습니다. 여성에게만 국한된 표현처럼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실은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이죠. 내숭. 루이즈를 보면 내숭의 지존을 보는 것 같은데요. 내숭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겉으로는 순해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함이라고 하는군요. 루이즈는 능력자인가요?
능력자인 것 같아요.
타고났나요?
타고난 것 같습니다.
내추럴이군요.
어쩜 그렇게 남편이 나가려고만 하면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심장 네. 기능과 그런
그쵸.
거.
그렇죠.
네. 이게 타고났네요.
타고났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폴 오스트의 소설 겨울일기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월 22일에 공연되는 Il Divo 내한 공연, Il Divo A Musical Affair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밤에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머셋 몸의 루이즈 그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비안세의 엑소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